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그저 재미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가족 전원을 몰살하거나 목을 칼로 베고 어린이들 앞에서 여성을 강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 외에는 테러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러시아의 행동을 막지 못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보장하기로 한 안보가 어디 있는지 반문하면서 안보리는 있지만 안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과 싸우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한 세계의 핵심 기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침략 행위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유엔 헌장 1장 1조를 언급하며 유엔의 목적은 평화가 유지되고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헌장 1장부터 문자 그대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엔 헌장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동맹들과 함께 오늘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의 목표는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도록 하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있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이미 러시아 금융기관들과 국영기업들, 정부관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떤 군사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재무부는 어제 러시아 정부의 모든 부채 상황과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 내 계좌의 달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의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 더욱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원 계획을 승인하면서 세계는 러시아 군이 부차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저지른 만행들에 충격을 받았고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은 용감하게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군사 원조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의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왔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제블린 대기관 무기체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와 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지원 제공을 위한 결심이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추가 지원에는 군사물자와 사이버 안보 지원 외에 인도주의와 금융지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우리가 러시아의 위협과 간섭에 취약한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포함한 다른 나토의 파트너들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내일 나토와 파트너국 외교장관 회의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대한 국제분쟁 촉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원 군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42년에 걸친 자신의 군 복무 중 유럽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특히 우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세계적인 패권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나라는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고 모두 현 국제 질서와 규범을 궁극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중대한 국제 분쟁의 잠재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늘어나고 있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면담하고 미한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5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무력 사용 경고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가면서 올해 13차례나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라며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DOE의 논평 요청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북한의 잇따른 무기시험과 기술 진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겠다는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미국은 북한의 올해 13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며 이 모든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런 불안정한 행동이 북한의 고립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진전을 저해할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대결 상황이 벌어지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며 한국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만 워싱턴에서는 진작부터 북한의 잇따른 무기 실험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고 1차 핵 공격 대상 역시 한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는데 모두 한국에 대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공격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진단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프리 로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올해 초 BOA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침공이 시작되면 전쟁 초기에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다시 말해 방어망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정확한 미사일이 필요한데 북한이 계속 다른 측면을 가진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지난 2월 B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기화된 탄저균을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에 살포할 경우 잠재적으로 이런 종류의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의 신속한 유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미국 혹은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일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미국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 합참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군사력에 중점을 두는 것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실험과 개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미 본토에도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의장은 5일 하원군사위원회 2023 회기연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물론 미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들과 한반도는 물론 영내 전역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력에 대한 근시안적인 초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와 이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 확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적국들의 미사일 역량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방어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격퇴 역량을 계속해서 개발 획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을 끊임없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다른 위험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위협의 직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행동 의지도 커지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미 국방차관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5일 이란과 북한을 경계함과 행동 의지가 점점 커지는 사이버 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특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태세점검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강화된 초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북한이 해킹, 암호화폐, 절도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평양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마이어 미 국방부 특수작전 저강도 분쟁 담당 차관부는 이날 청문회 출석 전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오늘날 안보 환경에서 중국은 추격해오는 도전이고 러시아는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어 차관부는 이어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불안정한 행동은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폭력적인 단체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리처드 클락 특전사령관, 폴 나카손의 사이버사령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상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Additionally,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the challenges posed by Iran and North Korea, increasingly require the tailored and often clandestine capabilities that
리드 위원장은 이란과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은 우리의 특수작전 부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그리고 가끔 은밀한 능력을 점점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지적했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as upended European security. North Korea is developing more capable ICBMs.
이노프 상원의원은 러시아 침공은 유럽 안보를 뒤흔들었고 북한은 더 강력한 IC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라는 침략을 가속화하고 있고 테러리스트 그룹이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력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면담했습니다. 양측은 미한동맹 강화 의지에 공감하고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백악관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만나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대표단장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단장은 또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통화 이후 조속히 이루어진 대표단의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윤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며 동시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협상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안보에 관한 우려가 한미 양국 간 높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잘 해줘야 한다며 그것은 강력한 억제력에서 나오며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의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첨단 기술과 공급망,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40여 분간 다양한 의제를 두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새 한국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물샐 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는 것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나 기후변화, 신흥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한국의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에 앞서 미국 의회를 방문해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한국 관련 법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고 박 단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잇단 대남 비난 담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이 많은 이달 중 대형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선 이달 중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형 기념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의 주요 기념일마다 무력 시위 등으로 정세를 긴장시켜 체제 결속을 꾀하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특히 정주년 기념일이 많은 올해 4월은 여느 때보다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1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13일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돼 김정은 체제의 정식 출범을 알린 지 역시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어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 기념일입니다. 태양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 절과 함께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꼽는 날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은 김일성 주석이 조직한 항일 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정치국 회의 첫 번째 주제로 김일성, 김정일 생일 이벤트 방안을 논의하며 성대히 경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한 두 나라는 이달 중순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일에서 15일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8일에서 28일엔 본 훈련에 해당하는 전단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각각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달 정치적 행사들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10주년 치적을 선전하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지정한 올해 중 태양절이 있는 4월이 이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며 국방력 과시 차원에서 이미 지난달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의 버금가는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만약에 추가 도발로 자신들의 그 군사력의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역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완성이 됐다면은 그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3000톱급 잠수함의 진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정도가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 만 명 이상의 병력과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해 대규모 열병식 개최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삼번갱도를 이용한 7차 핵실험 준비 징후도 나타나고 있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공사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6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움직임 포착된 가운데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ICBM 발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설 경우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무작정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을 옹호하기 어려워지고 ICBM의 경우 북한이 우주개발 등의 명목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태양절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신할 대외정책 메시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예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연초부터 4월 15일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화성 17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뭐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도 대내외에 선전을 했는데요. 결국 4월 15일 행사에 좀 집중할 것 같고 4월 15일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치한 이후에 도발의 강도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맞대응을 부르면서 긴장고조 양상이 연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달 한국 보수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달 중 매우 공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일과 5일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대북 선제 타격 시사 발언을 겨냥한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담화에선 한국의 선제 타격 등 군사 행동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처음 공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부부장이 지난 2020년 6월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행동에 옮겼던 대남 대적 사업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9.19 군사 합의 파기 등을 거론했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담화 성명 공세와 함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남 조치들, 다시 말하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 그렇게 해서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한미를 이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섞어가면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가진 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도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북측에선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는 남북 간 합의 정신 위배라며 시설 철거 등은 남북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한국 새 정부의 대북, 국방, 외교정책이 이달 중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노골적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달에 본격적으로 보수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건가를 여기저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남 선전전 협박, 정치적인 거는 무지무지 세게 할 거예요.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연합훈련 기간 주한 미군과 함께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은 한국의 차기 정부를 압박하며 추가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대응은 경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t is an interesting elucidation on their nuclear doctrine, which we haven't seen before, but we have suspected that it would have.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영내 사용 목적의 핵 역량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상황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시범 무기로서 사용할 가능성이나 북한의 불안정 시기에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이처럼 북한이 항상 핵 선제 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외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직접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이번 담화를 한국의 차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선제적인 수사적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this is kind of like a preemptive rhetorical strike by North Korea.
북한은 한국의 보수 정부를 상대하는 데 매우 익숙하며 공격성과 수사를 고조하는 것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사와 함께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해 대북 강경 기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한국의 서우 국방장관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원점 타격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특히 5일에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아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their very blunt and aggressive way of reminding everybody.
그동안 북한의 핵 발언은 남북관계 맥락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핵을 가진 우리를 상대할 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성명은 특히 한국 측에 이것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사관보는 다만 김여정의 최근 담화는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매우 거친 표현을 담았지만 한국이 먼저 무엇인가 할 경우라는 중요한 단서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 핵 공격 위협을 거론하면서도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가 추가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미사일 발사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시험도 재개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Really want to ratchet up their missile testing. But also want to go back to nuclear weapons testing.
북한은 핵실험 재개를 위해 편리한 구실을 찾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발언이나 행동 중에 어느 것이든 자신들의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우리의 핵무기가 작동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2022년에 긴장을 고조하기 원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을 꺾을 수 없는 북한은 서울과의 군사적 충돌 시 핵무기, 특히 소형 전술무기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무기 보유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핵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가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no significant military implications. North Korea is a rogue nuclear state. It has nuclear weapons, it has missile capabilities.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불량 국가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가졌지만 미국과 한국은 더욱 강력한 억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준비 태세는 힘을 유지하고 전략적 확신과 결의를 증명하며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이런 위협이 방어 준비태세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지도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는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핵무장된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북한은 한국 측이 과잉 대응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로 인해 미국이 이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고 미한 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를 미한 간 균열을 조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현대 아산 소유 시설인 해금관 호텔을 쉬지 않고 해체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특정 조치로 단정하기 이르다는 한국통일부의 설명과 달리 낮은 층수까지 파괴됐는데 해금관 호텔이 역사적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금강산 고성항 일대는 현재 한국 기업 재산인 해금강 호텔의 해체 작업으로 연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5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해금강 호텔은 이미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듯 움푹 들어간 모습이며 앞쪽 구두에는 건물 자재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건물에서 내륙 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대는 과거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었지만 5일 현재 해금강 호텔과 비슷한 크기의 건축 폐기물 더미가 자리한 상태입니다. BOA는 지난달 6일 해금강 호텔의 해체 정황이 처음 포착된 이후 지속적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그동안 건물이 층별로 해체되는 듯 건물의 각기 다른 색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대형 중장비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건물 앞쪽에 자리한 대형 크레인이 연결 부위를 건물 옥상 쪽으로 쭉 뻗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인 2일 크레인은 사라졌고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건물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3일에는 이들 자재가 다 사라진 듯 건물 앞 지대가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4일과 5일 다시 자재가 쌓인 점으로 밀어볼 때 이곳에서 해체 작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BOA의 해금강 호텔 해체 보도와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특정한 조치로 단정해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유보적 입장과 달리 당시 해금강 호텔은 이미 건물 외벽이 사라지고 옥상이 파괴되는 등 철거 정황이 뚜렷했고 5일 현재 고층에 대한 해체 작업이 마무리된 모습으로 마치 건물 내부를 도려낸 듯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호텔이 철거되고 있다면서 대형 크레인이 지붕과 내부 자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hotel is being demolished. There's a big crane there that's taking pieces of the roof.
이어 해체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낮은 층수까지 작업을 하면서 더 이상 크레인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항구에 위치한 수상 건물인 해금강 호텔은 한국 현대 아산 소유의 건물로 과거 한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대북 구호 단체들의 어려움과 우려가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대북 구호 단체들은 지금은 대북 제재보다 북한의 국경 폐쇄와 통관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북한의 식량과 보건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국경 봉쇄 등 북한 당국의 자체적 방역 조치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분야 상황이 후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저하됐다고 구호단체들은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단체가 일시적으로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냈지만 격리와 소독에만 90일이 소요됐으며 일부 의약품과 식품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호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 비용이 상승한 데다 항만 보관료와 추가 운송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국면 속에 어렵게 개설한 대북 지원 목적의 은행 계좌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북한의 국경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호단체는 대북 지원 자금이 거의 모이지 않으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현금이 모두 소진돼 국경이 다시 열릴 때까지 모든 대북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보고서에서 NGO들이 지적했던 제재 면제 지연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면제를 위한 승인 절차가 길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간소화됐고 면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은행 창구 개설 문제도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유엔 측 입장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에 대한 대북 제재위의 승인 절차가 매우 빨랐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감사함을 표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한 단체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제재와 관련한 모든 도전은 부차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거듭된 유엔 제재 위에 면제 승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물품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채선료와 보관 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은행 관련 업무를 막고 추가 행정 절차를 발생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 물품 조달을 위한 해외 공급 업체 수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금융 채널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의 방북을 허용해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의 영양 및 보건 불안정을 포함한 주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이들의 방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북한 주민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대북 면제와 관련한 화이트리스트를 구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단체는 유엔의 의료 및 농업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영구 면제 조치를 결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뿐 아니라 식량 안보 위기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증진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핵심이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맹인 한국이 4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해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며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 역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영김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영김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31일에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새롭게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지난 법과 비교해서 새롭게 강조한 것, 또 핵심은 뭔지 궁금합니다.
이번 법안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하는 것,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방송처에 그 대북 방송 활동 지원하는 것, 정권이나 군대가 아니라 그 북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속적인 지원,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그런 유엔 난민기구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지체 없이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 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셨습니다만 아직 지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 상원의원 등의 영향으로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북한인권 특사가 지명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국무부로부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 이유를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제관계위원회 위원회 그 커미리에서 히어링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블링켄 장관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탑 프라이어리 초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의 말을 환영했고 또 북한 인권 문제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도록 또 계속해서 저희 히어링 할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성명 외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조치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특사 임명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는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 인권 특사가 속히 임명되도록 계속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법안을 지난 2004년에 처음 채택한 지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북한 인권법의 그 재승인을 통해서 그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중재하는데 그 필수적이라는 또 메시지도 보내고 북한 인권법안의 통과가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 핵심 요소이고 또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보호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내에 방송활동과 정보 캠페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권에서 나오는 그 선전 외에 진실과 정보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상징성보다 행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또 의회 차원에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 때부터 2008년, 2012년 계속해서 리어터라이즈 하면서 모든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안만으로서 유일한 대북정책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단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있는 그 김정은 정권과 또 북한 그 엘리트들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고요. 우리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제재를 지키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를 실제로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We need actual leaders who doesn't just talk the talk but walk the walk.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량을 발표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4월 1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쉬운 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는데요. 한국은 하지만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의원님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이런 미온적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내고 그들의 악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을 상당히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요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의회 기류는 어떤가요?
예, 문재인 정권이 떠나기 전에 그것을 굉장히 푸시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와서 저희 의회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의 목소리는 다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 많은 반대 의견을 듣고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크레인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unilaterally Korean Peninsula의 전쟁은 끝났다 하고 이렇게 그 declare한 것 그 자체만으로서 북한에 잘못된 믹스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에도 조금 다른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은 북한 주민의 40%가 여전히 식량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인 어떤 권고를 직접 하고 싶으신가요?
이 김정은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그런 식량과 의료 지원을 즉시 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김정은은 이 무기와 군대를 위해서 북한을 세계와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학대하고 그 탓을 서방 세계에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의 최대 공여국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그 이유로서 지난 2년 동안 그런 그 humanitarian assistance라 이런 그 백신 이런 것조차도 받는 걸 거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해주고 또 북한 정권에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이 누구 탓인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Radio Free Asia라든지 Voice of America라든지 Free North Korea Radio라든지 이런 그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윤석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우선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윤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북한이 먼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말로 존중되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음을 믿을 수 없다면 핵무기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더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보도자료에서 이 사안은 실향민 가족 출신 이민자로서 나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또 저희 시댁은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오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늘 기억합니다. 북한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그 정권을 우리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고 사랑해야 된다. 굶주림에 이런 정권 밑에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에서 그분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빨리 우리 남북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과연 평화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상황에 그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노력하시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남북한의 문이 빨리 열려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포옹하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영킴 의원으로부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배경과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4월 6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행진이 끝이 납니다. 소금 행진은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일어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진입니다. 소금세법은 영국이 인도의 염전을 빼앗고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행진대는 사바르마티 아시람에서 구자라트주의 단디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소금 행진을 단디 행진 또는 소금 사티아 그라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디의 철학이자 비폭력 저항으로 해석되는 사티아 그라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사티아는 진리를 뜻하며 아그라하는 노력, 열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티아 그라하를 뜻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행진은 1930년 3월 12일 시작해서 4월 6일에 끝이 났습니다. 3주간 39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 행진으로 간디를 포함해 6만여 명의 인도인이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 행진 후 인도 각지에서는 소금 세법에 항의하는 소금 제조와 소금 판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금 행진은 인도 국민들에게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1947년 인도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올림픽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올림피아 평원에 웅장한 신전과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각 도시국가 시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제전을 벌였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원전 776년을 올림픽이 시작된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 후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올림픽 제전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명령하는 칙령을 선포하면서 고대 올림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500년간 중단됐던 고대 올림픽은 1896년 4월 6일 근대 올림픽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영국 유학 중 스포츠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경기를 재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쿠베르탱은 1894년 12개 나라 대표자들을 소집해 올림픽 경기 개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96년 4월 6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뷰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